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네 번째 새벽을 맞았습니다. 지난 3일간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도 가보고, 주님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가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겟세마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의 뒷모습이 보일 듯말듯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컴컴한 동산 구석에서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시던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듯말듯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찢겨진 육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 하나님의 크고도 영원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단절의 쓰라림도 버림받음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내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게 발생한 고통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형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가족의 고통을 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의 밤을 보내고 이 새벽을 맞이한 그 가족을, 그들의 부모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을 만져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상처들이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야망 때문에 무고한 남북 간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의 편견 때문에 무고한 이웃 간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경쟁심 때문에 무고한 친구와 동료들이 손해를 당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주님의 부활을 열망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모멸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멸감은 폭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멸감이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모멸감이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한테 가서 왜 아이를 때렸냐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저 아이가 나를 놀렸어요. 저 아이가 나를 무시했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모멸감은 아이뿐만 아니라 실은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고객이 불량한 태도로 반말을 하면은 어른 된 주인은 그 어린 사람으로 인해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을의 처지에서 갑을 찾아가서 문 앞에서 오래 기다렸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문을 꼭 닫고 있는 그문 앞에서 되돌아온 을은 모욕감을, 모멸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한 한 부하 직원이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쏟아 부은 그 결과가 과정은 전혀 존중되지 않고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판단될 때 모멸감을 느낍니다. 가족을 위해서 종일 힘써 일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정이 따뜻한 가정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싸늘한 시선만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살짝 모멸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멸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개인의 마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팽배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모멸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모멸감이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얼마나 큰 장벽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멸감은 우리가 믿음의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멸감을 당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욕당하시고 경멸당하신 이 사건은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정신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는 바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목해서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모멸을 당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돌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밀고로 유대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그밤 사이에 무려 6번의 다른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처참하게 하룻밤 사이에 많은 법정을 거쳐가면서 사형에 이르기까지는 당시로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짓 진술들이 동원되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합법적인 법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과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무모한 법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과 그리고 체포와 그리고 가혹행위와 그리고 십자가 처형 당하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어느 성경을 펼쳐 들고 읽어 보아도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사실은 단한 명의 종교인도, 단한 명의 지식인도, 단한 명의 권력자도 나타나서 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용감하게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응원해 주는 이 없이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실은 구약의 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고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새 고리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 만든 묵직한 것이 그 끝에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로 맞으면 피부가 벗겨지고 살갗이 뜯겨나오고 심지어 뼈가 훤히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을 맞으셨고 그 다음에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겨지고 매질을 당하셨고 그의 얼굴에는 병사들이 뱉은 가래침이 묻고 그리고 따귀를 맞고 그리고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했는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희롱을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모멸감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정황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절감해보고 싶어서 헤아려보고 싶어서 복음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와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그분의 그 고난이 잘 실감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정도가 어떠한지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래서 이 얀시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땠을까 자신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번역한 예수님의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고난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내가 메시아라고? 좋아, 어디 예언 한번 들어보자. 찰싹. 자, 널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응? 퍽. 아, 말을 해보라니까 누가 때렸지? 예언자 양반. 메시아라며 아는 게 별로 없구만. 내가 왕이라고? 이봐 부관, 여길 한번 보라고. 진짜 왕을 하나 우리가 모시고 왔지 않나? 그렇다면 훌륭한 분 앞에 다들 무릎을 꿇어야지. 가만, 이게 뭔가. 왕한테 왕관이 없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봐 왕 나으리, 우리가 왕관을 하나 드리지. 자, 어떠신가? 좀 삐뚤어졌나? 내가 고쳐드리지. 이봐, 꽉 잡고 있어. 야, 우리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가만 있자. 그러고 보니 왕한테 어의도 입혀드려야지. 그래야 저 등어리에 피범벅을 좀 가릴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있으셨소? 전하께서 어딜 떼굴떼굴 구르기라도 한 게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당한 그 순환이 그 모멸감이 조금이라도 실감나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실감나게 번역하고 읽고 영화를 보아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당한 그 모멸과 수치와 고난을 조금이라도 나눠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인간된 그 몸과 그 상황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그 존재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하물며 인간으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수치일 수 있는데 인간으로 살면서 예수님은 이 순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셨고 가진 수치와 수욕과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해마다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추모기원과 같은 시간들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시간 새벽에 모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고난의 깊이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만은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즐겼던 우리의 즐거움들을 자제하고 우리의 과도한 욕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경건하게 있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진정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고난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가 고난으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이 성경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보다 무려 75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예수님 또한 그 고난받는 종,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고난받는 종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고난받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모든 편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단 한 군데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았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와 채찍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죄물이 되셨고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족이 소중한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이토록 중요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중국 쓰촨성에서 참혹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가 무려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해서 9만여 명에 다다르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이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을 때 인명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신문과 방송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와 같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방송과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주목하다가 매우 감동적이면서 눈을 뗄 수 없는 사건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다가 어떤 이는 살았고 또 많은 이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돌무더기를 펼쳐드는 순간 그 안에 한 여인이 웅크려 죽어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적이게도 그 웅크려 있는 그 여인 안에 그 밑에 3, 4개월 된 어린 아기가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 끔찍한 상황을 보냈을까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어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거대한 벽들을 두 가녀린 팔로 붙들고 견뎌냈을 것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으나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어미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가녀린 팔과 그리고 그 가녀린 몸으로 짓누르는 그 거대한 그 돌무더기를 견뎌냈다고 하는 사실은 사랑 아니고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죽어있는 어미 옆에 휴대폰 액정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이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문자를 남겼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힘이 세면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어미가 이 아기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라고 이 문자를 남겨두었는데 만일 이 아기가 살아서 성장하여서 이 문자를 보고 그 당시를 상기해낼 수만 있다면, 사건을 짐작만 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이 그 어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어미와 함께 죽은 삶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자녀가 이 어미의 죽음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의미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떤 자녀란 말입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죽음이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 의해 무고하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맞을 때 그 등에 채찍을 맞아서 살갗과 피부와 살점들이 뜯겨져 나올 때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아니 나와 우리를 향한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등으로 맞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그 팔과 다리에 못을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을 향한 그 형벌을 대신 막아내시고 그리고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어느 페이지를 펼쳐들고 읽더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스스로 당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슨 고난을 생각합니까? 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이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은 실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고초를 받으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돈에 대한 내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고발되어 모욕을 당하신 것은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과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성공하고 싶은 내 야망과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야욕과 경쟁심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고 내 무관심과 즉시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한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참혹한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온 몸으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 중에 주님께서 당하신 이토록 심한 고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가 고난 당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와 타인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의 채찍을 맞으며 우리를 살리고 죽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 고난의 신비와 고난의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만 해도 쉬이 분노하고 낙심하는데 어떻게 그 모진 수모를 견뎌내셨습니까? 내 권위가 손상되고 내 명예가 상처받고 내 지식이 박살나고 내 숨은 자아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모멸과 수치심에 잠 못 들고 견디지를 못하건만 어떻게 주님은 그 모진 모멸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악에 동원된 모든 이들을 순식간에 심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주님은 그 유혹을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참 무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고난받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의 신비를 모르고 나의 말초적인 고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희생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이익만 고수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며 희생의 자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가장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친히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음을 피조물인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위대한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